그 땅이
창세기 3장 16절부터 2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 2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 물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의미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연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구문답에서 11문답까지 함께 또 교독하겠습니다. 제 9문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행할 수 없는 것을 그의 율법 안에서 인간에게 요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사람은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고의적으로 불순종을 한 결과로 자기 자신과 그의 모든 후손이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잃게 된 것입니다. 제10문 하나님께서는 불순종과 타락을 벌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범죄뿐 아니라 원죄에 대해서도 극히 싫어하시기에 때가 되면 의로우신 심판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그리고 영원히 형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선하였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제11문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운 분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로우신 분이시지만 또한 공의롭기도 하십니다. 따라서 그의 공의는 하나님의 가장 높으신 위엄을 거역하는 죄에 대하여 극도의 형벌 즉 육체와 영혼의 영원한 형벌을 받도록 요구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문제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팔문답과 관련된 그런 문제입니다. 제 팔문답에서 질문의 내용이 이러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부패해서 선이란 전혀 행할 수 없고 다만 모든 악을 향해서 기울 뿐입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너무 부패해서 선을 행할 수 없고 계속해서 악으로만 기울어질 수밖에 없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그렇습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성경은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시지 않는 한 결코 선한 일을 행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윤리도덕적으로 비교적 선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착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왜 사람을 가리켜서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한 존재라고 이야기하는가? 왜 선을 행할 수 없다고 말하는가? 이런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 영적인 선은 결코 행할 수 없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살펴볼 문제는 이처럼 인간이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행할 수 없는 인간에게 율법을 요구하는 것, 율법을 요구해서 지키도록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언뜻 보면 율법을 지킬 힘도 없는 인간에게 율법을 지키도록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게 보이고 더욱이 지킬 수도 없는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고 벌까지 주는 것은 더더욱이 부당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에게 율법 준수를 요구하는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시고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시다.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제 두 가지 살펴보는데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인간에게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능력, 바꾸어 말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원래부터 뭐 지키는 그런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원래는 율법을 준수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율법 준수를 요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결코 부당한 처사가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거나 또 불순종할 수 있는 자유로운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기계적인 순종이나 무의식적인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다시 말해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물론 이 말은 인간을 절대적으로 완전한 상태로 지으셨다 하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죄 유혹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지으셨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첫 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스스로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함으로써 사람답게 행복하게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처럼 선하고 거룩한 목적으로 주어진 율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지키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인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자로서 인간에게 정당한 요구를 하신 것이고 이 요구를 순종하지 못한 잘못은 인간 자신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부모를 순종하라 라고 하는 그 요구가 자녀에게 부당한 요구입니까? 정당한 요구지요. 따라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그래서 그로 인해서 당하는 책임은 자녀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또 하나의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에 대하여 형벌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친구로, 돕는 분으로, 나의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런 분으로, 나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으로 대개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율법의 요구를 순종하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행했을 때 징계 채찍을 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그저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만약에 부모가 자녀가 아무리 잘못해도 자녀의 잘못에 대해서 책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부모가 의로운 부모입니까?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내 아이들이 그렇지요. 뽀뽀해주고 좋은 옷 사주고 좋은 장난감 사주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매를 들고 때리면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착각이지요. 여전히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부모는 의롭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신다고 말씀했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6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고 이미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본성상 죄를 묵과하실 수가 없고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벌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슨 근거로 우리를 벌하시는가? 그분은 이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한 만유의 대주제시오 절대자이십니다. 따라서 그분은 우리를 그분 자신의 뜻과 의지대로 처분할 수 있는 충분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지에 속한 모든 것이 다 그분의 것입니다. 현대국가는 사법권과 입법권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입법부에서는 법을 제정하고 재판부에서는 제정된 법을 따라서 시시비비를 가립니다. 재판관은 형량만 선고하고 그 선고를 수행하는 일은 사법부나 기타 다른 기관이 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입법자인과 동시에 재판장이시며 뿐만 아니라 징계를 수행하시는 징벌의 수행자이십니다. 하나님은 형벌을 재판하시고 선고하시며 선고된 형벌을 집행까지 하십니다.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가 영원한 벌을 내릴 수 있습니까? 유한한 인간이 영원한 벌을 내릴 수 있습니까? 영벌을 내리실 수 있는 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영원한 벌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감추어진 선과 악의 모든 은밀한 일들을 다 드러내셔서 각 사람들이 행한 대로 심판하십니다. 이런 일이 최초로 시행된 사건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범죄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분명히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와는 마귀의 조정을 받은 뱀의 꾀임에 넘어가 버리고 말았고, 언약의 대표자였던 아담도 역시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습니다. 이런 말씀은 아담의 경우에는 하와와는 달리 하와는 사단의 거짓말에 놀아나서 유혹을 받았지만 아담은 직접적으로 사단에게 꾀임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와에 대한 사랑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던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죄를 범한 범법자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였습니다. 이 사실은 창세기 3장 14절 이하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거스려서 범죄한 뱀과 하와와 아담에게 심판을 선언하시되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사람을 유혹하여 범죄케 한 뱀으로부터 뱀의 꾀임에 빠진 하와 그리고 아담 순으로 형벌을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죄가 가장 중한 순서를 따라 되어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범죄자들을 심문하시고 그들에게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들이 받은 형벌은 이 시간 내에서 받는 형벌과 그 다음에 영원히 주어지는 형벌, 이 두 가지 형벌이었습니다. 먼저 시간 내에서 받아야만 했던 형벌을 살펴보겠습니다. 범죄한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형벌을 받아야만 되었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형벌을 선언하신 그 시작부터 형벌이 시작되었다 그렇게 보아야 되겠지만 엄밀하게 말한다고 하면 아담과 하와가 이미 범죄한 때부터 형벌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은 이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다는 사실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을 찾아오였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었습니다. 이때 아담과 하와가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럼 왜 이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동산 나무에 숨어 있었습니까? 범죄한 이후에 이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이미 타락과 부패가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숨은 것입니다. 누가 잡으러 가지 않아도 범죄한 사람은 숨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이들에게서 영적인 죽음이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육적인 죽음은 아직 한참 살아야만 되었지만 영적인 죽음은 이미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피하여 도망쳤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과 영혼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다, 멀어졌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은 더 이상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자신의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고 심판하시는 두려운 하나님, 공포의 대상으로 느꼈던 것이고 이에 그들은 숨고 만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 이하에 보면 하와에 대한 형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편의 다스림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남편의 뜻을 묻지 아니하고 제 멋대로 마귀에 의해 충동된 욕심을 따라 스스로 범죄하고 남편까지 충동해서 유혹해서 범죄케 한 여자에게 심판을 선고하셨습니다. 그것은 출산의 고통을 심하게 하셔서 고통 가운데 자녀를 낳게 되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자에게 있어서 가장 복되고 가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녀를 출산하는 일입니다. 해산의 고통 때문에 이 일의 귀함을 사람들이 잊기는 했지만 성경에서는 자녀의 출생이 얼마나 귀한지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가 되면 그 고통을 생각하고 염려하지만 일단 출산을 하고 나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행하게도 타락한 이후에는 해산의 고통이 더함으로 생명까지 위협받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여자에게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전에는 비록 여자가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 위치에 있기는 했지만 남편의 지극한 사랑과 존중의 여김을 받는 조력자로서 남편과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영위했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이후부터는 남편이 아내 위에 군림하는 폭군처럼 악독한 왕처럼 다스리는 그런 비참한 처지로 전락하게 될 것이요. 이런 사랑스럽지 못한 폭군 같은 남편에 대해서 그래도 연연해하고 매달리는 남편을 향해서 헐떡이는 노예적인 관계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우리들이 주위에서 볼 수 있는 일그러진 부부관계는 모두 타락의 결과, 범죄의 결과로 생겨난 것입니다. 본래 그 아름다웠던 부부관계가 범죄한 이유에는 사랑으로 서로 하나 되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짓밟고 미워하고 갈라서는 슬프고 비참한 관계로 변질되고 만 것입니다. 여자에게 형벌을 선언하신 하나님은 그 다음에 아담에게 형벌을 선언했습니다. 아내를 다스리어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위치에 세움을 받아서 아내의 잘못을 예방하고 바로잡아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아내의 꾀이는 말에 넘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은 아담을 향해서 형벌을 선언하셨습니다. 땅이 너의 범죄로 인해서 저주받아 너의 삶의 터전이요 환경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이제부터는 너는 고통스럽게 생존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땅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서 노동 환경, 땅의 상태가 열악해질 것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전에 그 아름답던 이 땅의 상태와는 달리 땀을 흘려야 고되게 노동을 해야 겨우 먹을 양식을 얻어서 생존할 수 있을 것이라 말씀하신 것이지요. 참 타락 이전에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었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능력과 재능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계를 돌아보며 다스리는 참으로 복되고 가치 있는 일이었지만 이제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겨우 연명할 수 있는 양식 정도나 없는 먹기 살고 급급한 고역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 종류의 직업에 종사를 하고 있지만 그 일에서 호구지책의 이상의 의미를 발견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저 월급 받아서 먹고 사는 일, 그 이상의 의미를 일에서 찾아보기가 힘든 것입니다.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범죄한 결과 일의 성격과 의미가 얼마나 변질되었는지 그 복된 일이 고통스러운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신 형벌의 성격을 가만히 살펴보면 공통분모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고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통. 여자의 경우 생명을 출산하는 그 고귀한 일이 이제는 생명을 거는 위험천만하고 죽기보다 더한 고통스러운 일이 되어버렸고 남자의 경우는 하나님의 피조계를 다스리고 돌보는 그 고귀하고 고상한 일이 범죄한 이후부터는 이마에 땀이 흘려야 겨우 육신의 생존을 이어갈 수 있는 고통스러운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부터 이 땅 위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은 고난과 어려움으로 점철되게 되었습니다. 수고로 일하는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산다는 것이, 일한다는 것이 고생과 수고로 가득 찬 일이 되었습니다.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차야 할 인간의 삶과 일이 고통과 슬픔으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먹고 살기 힘들지요? 물론 직장 여성들도 마찬가지죠. 사는 게 이렇게 왜 이렇게 힘드나? 왜 이렇게 70, 80평생 사는 삶이 이렇게 고통이 많나?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히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고난이요 형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삶 자체에 대해서 일종의 두 가지 감정, 양면 감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삶에 대한 욕구가 있으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삶으로 더 도피하려는 마음, 즉 죽고 싶은 죽음으로의 욕구가 함께 우리 마음에 공존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두가 다 죄에 대한 형벌 때문에 생겨난 현상입니다. 어떤 때는 참 살만한 세상이다 이렇게 생각했다가도 또 어떤 때는 빨리 참 육신의 장막을 벗고 그냥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런 그 두 가지 마음이 늘 우리 마음 안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인생들은 삶에 대한 애착과 죽고 싶은 마음이 뒤섞인 상태에서 하루하루 연명해 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통과 슬픔 속에 먹고 살고 땀 흘리며 수고하던 인간은 결국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과 결합해서 살아 움직이던 생명체가 된 육체, 입을 벌려 말하고 손으로 무언가 만들어내던 그 육체, 무언가 고상한 생각을 해내던 그런 육체가 하루아침에 싸늘하게 굳어 식어지고 그때부터 썩어 냄새나므로 흙에다가 갖다 묻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야만 되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아 저나 다 이런 운명을 타고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참 비참한 종말입니까? 인간이라는 것이. 지금은 차라리 이렇게 눈으로 보고 웃고 떠들고 말하고 사랑하고 이런 우리 육체가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싸늘하게 변해버리는 그런 죽음이 되어서 먼 곳에 갖다 묻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서 영혼이 곁에 둘 수 없는 혐오스러운 그런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임하는 죽음은 이런 육체적인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저 영혼과 결합되어 있는 그 육신이 영혼이 떠나니까 썩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외부적인 죽음이나 심각한 죽음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본질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축출된 것처럼 인간도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교통하며 영적 생명을 누리는 에덴 동산에서 이들을 축출하시고 그의 육적인 생명의 근본된 토지를 경작해서 육적 생명이나 유지하는 존재, 그저 육신의 생명을 겨우 연매해가는 그런 존재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 후부터 인간은 정말 육적 차원의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영혼에 대해서는 감히 꿈도 못 꿔보는, 그저 한 70평생 강강한 80평생 살다가 썩어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존재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천하 영웅 호굴도 다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영적인 생명에서 끊어지고 이 땅에서 정하신 기한이 차게 되면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어서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영벌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죽음이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하나님의 천사들과 두루도는 화염검으로 인해서 생명나무의 길을 차단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생명나무가 상징하는 영적 생명으로 끊어진 것, 이 생명으로 축출당한 그것이 영적인 죽음이요 가장 근본적인 죽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죽는다고 해서 인간에 대한 형벌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살하는 사람은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 한 목숨 지금 끊으면 이 세상에 앞으로 내가 겪어야 될 수고와 고통 더 이상 겪지 않아도 될 것이라 그런 기대감에 자기 목숨을 스스로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죽자 그렇지 않다는 사실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영혼과 몸의 분리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영혼과 몸이 받는 형벌이 끝이 나면 그때부터 몸은 땅 속에 들어가서 썩지만 그 후에는 영혼의 고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게 되면 이제는 죽었던 몸까지 심판의 부활로 되살아나서 몸과 영혼이 함께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범죄한 인생들이 앞으로 당해야 될 형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며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말씀하셨고 복음서 여러 곳에서는 영원한 고통이요 감소될 수 없는 고통으로 인해서 범죄한 인생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이런 형벌과 관련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은 불의하시다. 하나님은 너무하시다. 하나님 너무 심하십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합니다. 어떻게 인간을 그렇게 무차별적인 그런 고통 가운데 두실 수 있는가? 그분은 선하신 분이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신데 하물며 그렇게까지 인간에게 고통을 주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존 스타트라는 사람은 영혼 멸절설을 주장했습니다. 죄인은 결국 없어지는 것으로 종이가 타서 없어지듯이 인간의 몸과 영혼도 소멸되고 만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존 스타트의 책을 공부했는데 그분이 요 근년에 들어서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지옥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은 불의한 존재가 되고 맙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이에게 너가 잘못하면 상을 주겠는데 만약에 잘못하면 벌을 내게 되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잘했을 때는 상만 주고 못했을 때는 징벌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부모가 우러운 존재입니까? 불의한 존재입니까? 불의한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불의한 존재가 아닙니다. 너무 심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미 400여 년 전에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11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불순종과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형벌을 내리신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운 분이 아니십니까? 대답이 뭡니까?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로우신 분이시지만 또한 공의롭기도 하십니다. 따라서 그의 공의는 하나님의 높으신 위엄을 거역하는 죄에 대하여 극도의 형벌, 즉 육체와 영혼의 영원한 형벌을 받도록 요구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결코 부당한 존재로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율법의 요구에 불순종한 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책임이지 하나님을 의롭지 못한 분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아서 바벨론 포로 사로잡히게 된 사실을 예로 들면서 이 일이 결코 불의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느헤미야 9장 33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는 진실이 행하셨음이니이다. 맞을 매를 맞았다 그런 이야기죠. 다니엘 선지자 역시 하나님께서 율법을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재앙, 즉 나라를 둘로 쪼개고 바벨론 포로 사로잡혀간 일이 결코 부당한 일이 아니었음에 대해서 다니엘서 9장 14절에 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이미 다 경고했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그래서 순종하지 못해서 징계를 내리시는데 뭐 잘못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상당히 그렇게 불의한 분으로 보이십니까? 인간이 가진 자유는 무제한적이고 절대적인 자유가 아닙니다. 절대적인 자유는 누구에게도 책임질 필요가 없는 그런 자유인데 이 자유는 하나님만 소유하신 자유입니다. 반면에 인간이 가진 자유는 상대적인 자유요 제한적인 자유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참된 자유는 그 어떤 책임이나 그 어떤 보상도 할 필요가 없는 자유만이 참된 자유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의 본분으로 정하여 주신 규범, 이 선악의 규범으로 명하신 율법에 따라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했고 이에 인간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형벌을 당하게 된 고로 인간은 결코 하나님에 대해서 부당하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율법의 원리는 지금도 존속이 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 율법의 원리를 쫓아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됐지만은 율법의 원리는 잘못된 것이 아니고 지금도 그 율법의 원리를 따라 죄 많은 인생은 죽고 또 죽고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시기도 하지만 공의로운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올바로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최초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조건을 주시고 하나님을 순종해서 사는 조건 하에서 영생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지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자유를 오용해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는 이 안타까운 사실들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자를 보내심으로 이처럼 완전한 절망 가운데 완전한 암흑 가운데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었던 몸과 영혼이 함께 영원한 고통 중에 고통스러운 형벌 가운데 영원토록 지낼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율법의 의를 이루는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리옵나이다. 참으로 인생들이 범죄함으로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이 얼마나 큰지 인생을 살면 살수록 그 고통이 더 크다는 사실 앞에 때로는 좌절할 때가 참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과 그분만이 우리의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때로 삶이 공고하고 우리 생각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고 관계가 어려워지는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은 아담 이후로 모든 범죄한 인생이 다 겪는 그런 고통이요 형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구원받은 신자로서 믿음으로 오래 참아 견디게 하시고 탄식함으로 우리의 몸의 완전한 구속의 날을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셔서 참으로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참된 평안과 안식을 경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주의를 통해서 또한 이 안식을 조금이나마 또한 경험케 하시고 이후로 주의 얼굴을 배울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오늘도 고통 가운데 있으나 성령에서 기뻐하는 법을 배워 참으로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만 되어졌다는 찬송을 좀 바꾸면 좋겠습니다. 544장이 어울릴 것 같습니다. 544장 찬송.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원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 면류관 받아 다스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한숨과 쉬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시니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모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으니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을 위알아주리오. 내 마음을